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은 17일 러시아가 주관하는 보스토크 202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연합훈련 참여는 현재 국제적, 지역 상황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서 값비싼 전쟁을 치르더라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보스토크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몽골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주관으로 이런 규모의 군사훈련이 실시된 것은 2018년이 마지막이었으며 그때 중국이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와 진행 중인 양국 간 협력협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는 네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비행거리 등 상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7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아키바 안전보장국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중국의 자제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이달 초 타이완 인근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습니다. NHK는 또 아키바 안전보장국장과 양제츠 정치국원이 오는 9월 양국 수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형 방공미사일의 고고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국영 CCTV는 어제 인민해방군 소속 신장사령부가 4,500m 고원지대에서 개량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중국의 최신형 HQ-17A로 보인다며 단일 차량에 장착할 수 있고 기동성과 정확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은 첫 번째 시도에서 저공비행 중인 목표를 명중시켰고 항공기의 강한 전자기 방해에도 불구하고 회피기동했으며 두 번째 공격에서도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반대하는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해리어 테이그먼 후보에게 약 35%포인트 넘는 격차로 패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그러나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항하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언론은 체니 의원이 2024년 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17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은 이번 겨울 유럽에 수출하는 가스 가격이 현재보다 60%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즈프롬 측은 어제 자사의 가스 수출과 생산이 서방 측의 제재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즈프롬은 현재 유럽의 가스 가격은 1,000세제곱미터당 2,500달러로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겨울에는 1,000세제곱미터당 4,000달러를 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 비용을 낮추기 위한 4,300달러 상당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이 포함됩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뇌는 근본적으로 자정 이후에는 깨어있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보고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신경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왜 밤이 되면 잠이 오는지, 장정 넘어서 깨어있으면 왜 몸이 힘든지를 생물학적인 이유에서 찾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자살이나 폭력, 음주, 폭식, 마약 사건 등이 왜 야간에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지 그 수면 시간과 뇌 기능과의 연관성에서 찾기 위한 관련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밤이나 새벽이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라는 일부 올빼미형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의 뇌는 자정 이후에 깨어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자정 이후 마음 가설입니다.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보통 사람의 뇌는 낮에는 움직이고 밤에는 쉬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이를 거스르고 늦은 시각까지 깨어 있으면 더 우울해지거나 먹을 것을 찾게 되고 음주, 폭력, 마약 등 충동적인 행동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고요. 먼 거리 여행으로 생기는 그 시차의 불편한 감정 상태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요즘 밤에도 후텁지근해서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 계시죠? 땀이 난다고 옷을 벗기보다는 통기성이 좋은 얇은 옷을 입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잠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거나 발 아래 찬 수건을 두거나 늦은 밤에는 카페인 성분의 음료를 피하는 것, 잠 잘 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 인사. 오늘부터는 미국 대륙의 항일 무장 투쟁론자인 박용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순서에서는 박용만의 출생과 미국으로 건너오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개성과 장전 그리고 함남 장진 지역으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금요일 다시 비가 저녁으로 이어지다가 토요일과 일요일 상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만 화요일 오후부터는 대체적으로 북한 전역이 한동안 맑은 날씨를 맞겠습니다. 자, 지역별 기온입니다. 평양과 개성, 신의주의 아침 최저 21도에서 시작합니다. 원산이 20도, 함흥, 청진, 중강은 18도입니다. 해산 아침 최저 15도고요. 낮에는 삼지연이 23도, 청진, 해산이 27도, 그리고 신의주, 중강, 평양, 개성은 29도, 강계, 이천 30도입니다. 함흥과 원산도 30도, 동북 북쪽과 동쪽의 북쪽과 내륙은 한낮에 더위가 꺾이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오전에 맑고 흐려지고 맑다가 흐려지고 먼바다는 한때 비 내리다가 그칩니다. 서해는 맑다가 흐려집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북부 탄약고에서 폭발이 발생해 두 명이 부상하고 3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국 고위 정치인들의 잇따른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타이완 주요 인사들을 제재했습니다. 중국 중앙 17개 부서가 종합적인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부터 가볼까요? 우크라이나 크름반도에서 다시 또 폭발이 일어났군요.
네,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곳인데요. 지난 9일 서부 노보페데우리카 지역의 러시아 공군이 사용하는 사키 비행장에서 대규모 폭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16일에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 군사시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북동부 잔코이 지역 마이스케 마을에서 러시아군이 임시로 사용하는 탄약고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저 왜 불이 일어났을까요?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러시아 국방부가 사고 직후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추가 발표에서 사보타주에 따른 폭발이라고 밝혀 외부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사보타주인지 또 공격 주체가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 있었던 사키 공군 비행장 폭발 사건하고는 좀 다른 태도네요.
네, 당시 러시아는 취급 부주의 등 단순 사고로 인한 폭발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키 공군 비행장에서는 최소한 12차례 연쇄 폭발이 발생해 러시아 군용기 9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폭발로 인한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다수의 민간시설과 전력선, 발전소, 철로, 주거 건물 등이 부서졌습니다. 이 폭발로 민간인이 적어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고요.
네.
일대 주민 약 3,000명은 사고 현장에서 5km 떨어진 지역으로 긴급 대피했다고 현지 관리가 말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이번 폭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뭐 이번 폭발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앞서 이 9일의 비행장 폭발은 물론 지난달 이 세바스토폴항의 흑해함대 본부를 겨냥한 이 소규모 무인기 공격 등 이 크름반도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확인해주지 않는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16일 트위터에 러시아에 점령당한 크름반도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정상적인 국가의 크름반도는 흑해와 산, 휴양지와 관광이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창고 폭발과 침략자들과 도둑들의 사망 위험이 높은 곳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름반도에서 비무장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비무장화,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침공 이후에 하나로 꼽는 거죠.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과거 나치 세력이 부활하고 있다면서 이 탈나치화와 이들 나치주의자들이 비무장화를 침공 이유로 종종 거론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나치주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크름반도 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하죠?
네, 특히 크름반도 남서쪽에 있는 이 세바스토폴항이 1년 내내 얼지 않는 항구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껄끄러워진 가운데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이 크름반도를 병합한 것도 이런 전략적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적극적인 조처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16일 밤 대국민 연설에서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 폭격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일 국제사회가 원전을 지킬 힘과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곧 세계가 패배했다는 걸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는 이 원전 폭격이 러시아 측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거군요.
네. 반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원전 일대를 수복하기 위해 위험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원전에 대한 폭격이 계속되면서 핵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통화한 뒤에 뭐 양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원전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양국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IAEA 전문가들이 원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매체들은 이 IAEA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거쳐 원전에 가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군요.
네, 중국 정부가 16일 타이완 정치인 7명을 제재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미국 정치인들이 타이완을 잇따라 방문한 데 따른 보복성 조처로 타이완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 의회 의원단도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정격 방문한 데 이어 초장적으로 이뤄진 미국 의회 대표단이 14일 밤늦게 타이완을 찾았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타이완 방문이었는데요. 이번 제재는 의원들이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네. 자,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타이완의 인사들 누굽니까?
네,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대표와 커제밍 의원 등 입법원 의원 6명, 그리고 민주화운동가인 림페이판 씨입니다. 샤오메이친 씨는 사실상 이 주미대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자, 미국하고 타이완은 뭐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대사관은 두고 있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가 실질적으로 공관 역할을 하는데요.
네.
샤오메이친 대표는 지난 2020년에 부임하면서 트위터에 자기가 미국 주재 타이완 대사라고 밝혀서 또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이들 7명을 지목해서 제재를 단행한 이유는 설명했습니까?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요. 이들이 완고한 분열 세력으로 이번 조처가 이들을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타이완의 독립을 완강하게 추구하면서 나라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네.
신화통신은 또 이미 지난해 제재 명단에 오른 수전창 행정원장과 우자우쉐 외교부장 등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여행이 금지됩니다. 또 중국, 홍콩, 마카오 거주 개인이나 단체, 기관과도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혹시 타이완에 대한 사법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타이완에 대해서 이 일국 양제 원칙을 적용해서 어떤 법적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는데요.
예.
따라서 이번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네. 자, 타이완의 반응 보겠습니다.
타이완은 중국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은 법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협박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상황을 보는 미국 정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중국이 미국 정치인들의 정상적인 타이완 방문에 과잉 반응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회 구성원들은 지난 수십 년간 타이완을 방문했고 올해도 10명 이상 의회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중국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중국 정부의 중앙 부처들이 뭐 합동으로 출산 장려 대책을 발표했군요.
네, 중앙 정부 17개 부서가 합동으로 이 출산 장려를 위한 이른바 가이드라인 지도 의견을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도 의견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고 이 세 자녀 이상 낳는 것을 진흥하기 위한 재정, 세금, 주거, 고용, 교육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의 지원 정책들에 대한 겁니다.
네, 중국 중앙정부 부처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종합적인 출산 장려 대책 내놓는 것, 이거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국 인구 문제, 특히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네, 자, 종합대책 어떤 내용들 포함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각 가정이 세 번째 아이를 가지는 걸 지원하고 정부와 기관 개인이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그들의 책임을 다하며 인구 증가를 장려하는 정책들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산 전이나 출산 후 돌봄 지능, 돌봄 체계 개발, 육아휴직과 보험체제 개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주택 구매 혜택 제공, 양질의 교육 자원 추가, 출산 친화적인 고용 환경 창출 등입니다. 지도 의견은 또 원치 않는 임신의 방지와 비의료적 이유에 의한 낙태의 감소도 언급했습니다.
네. 자, 이런 대책들이 실제로 그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좀 돼야 될 텐데요.
네, 마 리 전 중국 인구개발연구센터장은 이런 대책들, 특히 주택대여나 구입, 또 2살이나 3살 때부터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돌보는 것을 진행하고 여성들의 고용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대책을 충실하게 실행하면 이 많은 아이를 낳기 원하는 가정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자, 중국 인구가요. 2025년까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에 있었죠.
네, 양원장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가족사 사장은 지난달 이 중국 총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면서 제14차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2025년 기간 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이후에도 또 계속 감소세를 보일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어요.
네.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은 2021년 이후부터 평균 1.1% 감소에 2100년에는 중국 인구가 5억 8700만 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인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역시 저조한 출산율 때문이네요.
맞습니다. 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금부터 2030년까지 현재 1.15명에서 1.1명으로 떨어지고요. 이후 2100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비싼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과 만원 현상, 핵가족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2년 동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라는 특별한 상황까지 겹쳐 여성들이 출산을 더 꺼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부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틱톡과 페이스북과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 그룹들이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중진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16일 와이오밍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있었는데요. 와이주 민주를 대표할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경선에서 리즈 체니 의원이 패배했습니다.
네, 체니 의원의 경선은 뭐 특별히 더 많은 승패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체니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온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체니 의원의 맞설 후보로 해리엇 헤이그먼 후보를 직접 골라서 후보로 내세웠는데요. 변호사 출신으로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원을 지낸 헤이그먼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서 체니 의원의 2배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와이오밍주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예. 자, 체니 의원의 경선 결과에 대한 반응에 또 주목을 하게 되는군요.
네, 체니 의원은 일단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2020년 대선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따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흐트러뜨리고 공화국의 근간을 공격하는 그의 노력이 지속되게 하도록 요구받았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내가 택할 수도 그리고 택하지도 않았을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결과를 두고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중요한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은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는데요. 당시 공화당 하원 의원 197명 가운데 10명이 탄핵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10명의 공화당 의원에 분노하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들 의원이 중간선거 출마를 포기하거나 경선에서 패배하는 등 쓴잔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체니 의원마저 재선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정치인들한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체니 의원도 뭐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니 의원은 앞서 경선에서 패배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는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미국 언론은 이를 위해 체니 의원이 오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는 역할을 할 거란 그런 설명입니다. 네.
자, 체니 의원이 이번 경선에서 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정치적 입지가 단단한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체니 전 의원은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데 이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입니다.
네.
체니 전 부통령은 지난 1979년부터 와이오밍주를 대표한 6선 하원의원인데요. 그만큼 체니 가문은 와이오밍주에서 그 영향력이 큽니다. 딸인 체니 의원 역시 3선 의원으로 공화당 내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의원총회 의장직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의장직에서 결국 내려와야 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 5월 의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네.
체니 의원은 또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에 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의 행적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와이오밍주의 경선 결과를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알래스카주로 가겠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도 예비선거가 있었는데 그쪽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알래스카주에서는요, 연방 상원과 하원 의원 후보를 뽑았는데요. 우선 상원의원 후보의 경우에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 지지율 선두를 보이면서 11월 중간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머카우스키 의원도 공화당 내에선 중진으로 꼽히죠?
네, 그렇습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알래스카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으로 재임 중인데요. 당내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온건파로 꼽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2월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될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의원 7명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복 대상 가운데 한 명이었던 건데요. 머카우스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켈리 시바카 의원과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두 후보가 모두 공화당 소속이죠. 보통 선거에서는 뭐 민주, 공항 각 당의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맞붙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알래스카주만의 독특한 투표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투표 방법이 도입됐는데요. 유권자들은 당에 상관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의 순위를 매기고요.
네.
또 당적에 상관없이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상위 4명의 후보자가 11월 8일 중간선거에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른 주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네.
자, 알래스카주의 하원의원 예비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하원의원 후보 선거에는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도전에 나서서 관심이 쏠렸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페일린 후보 그리고 또 다른 공화당 소속인 닉 베기지 후보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메리 페톨라 후보가 일단 중간선거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예비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중간선거에서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오밍주와 알래스카주 모두 공화당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들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따라서 16일 예비선거 결과가 의회의 다수당 결정 여부에는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백악관으로 가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법안에 서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큰 정치적 승리를 거둔 셈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해당 법안이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 법안이 사실 초당적인 지지는 받지 못했죠.
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220대 207로 통과했는데요. 상원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면서 50대 50 동수를 깨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서명식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민주당은 미국인의 편에서는 표결했었고 그리고 공화당은 특수이익의 편에 섰다면서 법안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기까지 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 이 법안에서 나왔죠. 법안의 당초 규모는 2조 달러에 달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예산 규모와 그리고 내용을 두고 공화당 측과 논의를 벌인 끝에 법안 규모가 많이 축소된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 내의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의원의 반대로 법안은 자초될 뻔하게 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 법안에 서명하기 위해서 18개월을 기다렸다면서 조,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 뒤 법안에 서명한 펜을 맨친 의원에게 건넸습니다.
네. 자, 1년 반 동안이나 기다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대통령이 서명했으니까 정식으로 법이 된 거죠. 16일 대통령 서명 즉시 발효가 됐는데, 자, 이 법이 어떤 법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용 절감, 그리고 대기업 증세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청정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 구입을 장려함으로써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적정부담 건강보험법 확대를 위해서 6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보조금을 확대하고 처방 약값을 잠재적으로 낮춤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자, 대기업 증세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 특히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세수 증대를 통해서 대규모 정부 지출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총 3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름부터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은 실제로 40년 만에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물가를 과연 어느 정도나 낮출 수 있을까요?
네, 공화당은요, 기업 증세가 물가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할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미 의회 예산국을 비롯한 초당파적 분석기관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휘발유와 식품 등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을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네.
하지만 처방약 비용과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줄임으로써 일부 미국인들은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10년 안에는 인플레이션을 약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쪽에서는 뭐 역사적인 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의회가 최근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비롯해서 참전용사 지원 혜택을 늘리는 법안,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잇따라 통과시켰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저조하지만 이런 입법 성공을 통해서 민주당은 오는 중간선거에서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중간선거 예비선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이번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발표는 동영상 공유 업체인 틱톡의 발표입니다. 틱톡은 17일 오는 11월에 있을 선거와 관련한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틱톡이 발표한 새로운 정책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먼저 틱톡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틱톡은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틱톡은 몇 초에서 1분 등 아주 짧은 길이의 동영상, 이거를 쇼폼이라고 하는데
네.
쇼폼 공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틱톡의 영향력이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이마케터 분석에 따르면요. 미국 내에서 틱톡 이용자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무려 50분에 달합니다.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다른 서비스 이용시간보다 거의 10분 이상이나 많은 겁니다. 틱톡 사용에 있어서 특히 주목되는 건요. 바로 10대나 20대 등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틱톡이 이번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틱톡은 먼저 선거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센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투표 장소와 그리고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네.
또 앞으로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되는 게시물 가운데 정부나 정치인, 정당 등 선거와 관련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달린 표시를 누르게 되면요, 틱톡에 선거센터로 이동해서 선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틱톡의 설명입니다.
네, 틱톡에서는 게시물 관리도 나서겠다고 했군요.
네, 맞습니다. 게시물과 관련한 관리는 몇 가지 큰 부분이 있는데요. 틱톡은 우선 잘못된 정보의 전달이나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리티팩트나 리드 스토리스 등과 같은 사실 확인, 즉 팩트 체킹 조직과 협력해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또 자사의 인력과 인공지능을 투입해서 선거 관리자 등에 대한 위협이나 아니면 뭐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탐지하고 또 제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틱톡에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틱톡은 기본적으로 선거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데요. 선거 광고를 하려는 측에서는 이런 규정을 피하려고 일반 게시물인 것처럼 꾸민 선거 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례로 틱톡에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주고 이들이 대신 선거를 광고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들과 기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틱톡 측은 설명했습니다. 틱톡은 그러면서 만약 돈을 받고 올린 선거 관련 광고성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틱톡 말고 다른 SNS 서비스는 어떤가요?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보유한 메타는요, 틱톡의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에 공개한 성명에서 오는 중간선거에 대한 자세의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지난 2020년 대선 때의 정책과 규정 등과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메타는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50억 달러의 자금과 40개 이상의 팀을 투입해서 관련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내외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메타는 또 중간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신규 정치 광고 등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SNS 업체인 트위터는요, 지난주에 게시글 이용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한 유해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따로 표시하고 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연계시켜 놓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부터는 미국 대륙의 항일 무장투쟁론자인 박용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박용만의 첫 순서에서는 그의 출생과 또 미국으로 건너오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용만의 출생 연도에는 약간 혼동이 있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 기록에 따르면 박용만은 1881년 7월 2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24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박용만의 신원을 자세하게 조사한 보고서에는 1882년 7월 2일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궁전리에서 상민으로 출생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생신고를 늦게 했던 관습을 감안하면 1881년 출생이 더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박용만은 어릴 때 고아가 돼 숙부 박희병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해 글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한편 숙부를 따라 서울에 올라간 박용만은 관립 일본어학교에 다녔고 이를 계기로 일본의 유학생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게이오 기죽구 게이오 기숙학교에서 2년 동안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박용만은 귀국한 뒤 그의 친구인 안국선 오인영과 함께 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빈당과 보안회를 통해 당시 집정자의 부패,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 일본 세력의 침범 등을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활동 때문에 박용만은 1904년 여름 한성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옥중 동지인 이승만, 정순만과 함께 이른바 삼만이라는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1905년 초 박용만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박용만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역사학자 김도훈 씨는 저서 미 대륙의 항일 무장투쟁론자 박용만에서 사이토 문서 내용을 듭니다. 사이토 문서는 조선 총독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의 자료를 모은 것으로 조선 독립운동의 근원 상동 청년의 편에서 박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가장 치열하던 때 예수교 전도의 이름 아래 상동 청년회라는 것이 출현하였다. 청년회의 간부는 이동령, 이승만, 정순만, 이희간, 박용만, 조성환 외에 예수교 목사 전덕기를 회장으로 하고 회의 사업은 청년학원을 경영하여 뜻있는 청년을 양성하는 외에 미국의 이민의 명분으로 유학생을 파견하여 이민개발회사와 묵계를 맺어 이희간을 러일전쟁 중에 고등군사탐정으로 종군하여 얻은 6만 8천 원 중 1만 3천 원을 유학생의 미국 상륙 휴대금으로 유용하고 박용만과 이희건을 미국에 파견하여 그 수지를 맞추었고 이어 이승만도 유학생 감독으로 도미하고 이희간도 또한 상황 시찰을 위해 일시 도미하였다.
상동청년회는 유학생 파견을 목적으로 이희간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이승만, 박용만 등을 미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동청년회에서 청년 지사들의 미국 유학을 지원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제의 침략 의도를 간파한 상동청년회에서 계몽운동으로는 국권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사들을 해외로 망명시켜 민족운동을 전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용만이 미국행을 결정한 것은 숙부 박희병과 상동청년회의 영향, 의형제인 정순만과 이승만의 영향 등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승만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약 석 달 후인 1905년 2월, 박용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그가 휴대한 가방에는 이승만이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 원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밀반출된 이승만의 옥중 원고를 일본인 세관 안에 적발을 피하고자 자신의 큰 가방 밑바닥에 숨겨 미국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원고는 1909년 그를 비롯하여 신흥우, 문양목, 김밀리사 등 네브래스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독지가의 도움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첨부가 발간돼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박용만은 미국으로 건너올 때 옥중에서 의형제를 맺었던 이승만과 정순만의 어린 아들인 이태산과 정양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도미한 지 반년쯤 지난 1905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북감리교 연회에서 안정수와 함께 한인 전도사로 임명되었으며 곧이어 9월 27일 숙부 박희병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셋이 함께 미국 네브라스카주로 떠났습니다. 당시 박희병은 상동 청년의 후원으로 멕시코 한인 이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던 것입니다. 박용만이 네브라스카주로 떠난 것은 숙부 박희병이 국내에서부터 알고 있던 네브라스카주 선교사들의 소개로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위치한 퍼시픽 철도 회사의 추천서를 받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희병으로부터 네브라스카 웨슬리언 대학 예비과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와 숙부는 먼저 네브라스카 커니시에 정착해 그곳 한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철도 회사와 교섭해 일자리를 알아내는 한편 커니시 유지들에게 한인 학생들을 스쿨보이로 채용해 줄 것을 권유하여 어린 학생들의 숙식을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면서 조국이 사실상 식민주로 전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용만은 1906년 2월 멕시코 한인 참상을 조사하고 돌아온 숙부와 함께 그해 여름 다시 콜로라도주 덴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시 덴버는 신흥도시로 탄광과 철도회사에서 노동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었고 사탕 무농장이 호황을 맞이해 많은 인력을 취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덴버는 교육면에서도 중고등학교 등록금이 면제됐고 주립대학 역시 다른 주보다 극히 적은 등록금만 받는 관계로 맨몸에 한인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덴버에 자리 잡은 박용만과 박희병은 네브래스카 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건너오는 한인들을 위해 노동주선소와 여관을 운영하면서 취직과 숙소를 제공해 약 300여 명에 달하는 한인들을 취직시키고 한인 청년들을 규합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는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개척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인들이 미국 대평으로 가게 된 것은 미국 대륙 횡단 철도가 19년 말에 완성되면서 동부 백인들은 날씨가 온화하고 기후가 기회의 땅인 서부로 계속 이주해 왔지만 20세기 초 한인들은 반대로 동양인이 많은 서부에서 동양인이 없는 동쪽으로 일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중부 대평원의 백인들이 원하지 않는 변두리 땅과 일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고향인이 되는 것보다 남들이 힘들더라도 자립하여 실업 자강을 추구하는 초기 이민자들의 개척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네브라스카주에 많이 한인이 살았던 것은 박용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하러 온 한인들은 미국 서부 관문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대동공보 사장인 문양목으로부터 네브라스카주 링컨으로 가서 박용만의 조언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일자리를 얻으러 네브라스카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1907년 6월 10일 숙부 박희병이 덴버에서 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숙부가 세상을 떠나자 박용만은 콜로라도 예비학교에 입학하는 한편 여관과 노동주선소를 홀로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1907년 여름 일제가 정미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데 이어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한국군마저 강제 해산시키자 이에 대항해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의병정장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협회는 대대적인 독립전쟁론을 전개했고 재미 한인단체들도 1907년 8월부터 국권회복을 위해 한인단체가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를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한인단체의 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을 때 미주 한인단체의 통합을 촉진한 것은 박용만이 제의한 애국동지 대표회였고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전명훈과 장인환의 스티븐스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1908년 정월 초하루 박용만은 덴버에서 지역 한인 인사들과 임시회를 열고 1908년 6월 10일 애국동지대표회를 개최할 것을 의결한 뒤 취지서를 작성해 북미와 하와이 그리고 러시아 한인단체에 대표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박용만 첫 번째 시간으로 박용만의 출생과 그가 미국으로 건너오기까지의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make가 들어간 구동사 살펴보겠습니다.
The literal meaning of make is to produce or create something.
make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무언가를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However, this meaning is not common in everyday speech.
하지만 이런 의미는 일상 대화에서 흔치 않습니다.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make가 사용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This is Dr. Bob's office.
Good morning. This is John Russell.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Bob.
I'm sorry. He's not available until Friday. How about this Friday?
I don't think that will work. I've already made plans to go out of town.
Good morning. This is Dr. Bob's office.
좋은 아침입니다. 밥 선생님의 진료소입니다.
Good morning. This is John Russell.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Bob.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존 러셀입니다. 밥 선생님과 예약하고 싶어요.
I'm sorry. He's not available until Friday. How about this Friday?
선생님께서 금요일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은 어떤가요?
I don't think that will work. I've already made plans to go out of town.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네를 떠나 외출할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존이 make를 명사구와 함께 쓴 것을 들으셨습니다. make an appointment, 예약하다. 과거 시제도 사용됐습니다. made plans, 계획을 세웠다. make plans, made plans, make plans의 과거형이죠. 계획을 세우다. 이렇게 make 플러스 명사구 구조를 알아두시면 일상 대화나 뉴스 방송 등 내용을 이해하는 데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그럼 끝으로 make an appointment,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할 때 쓰는 표현, 대화를 통해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this is Dr. Bob's office.
Good morning, this is John Russell.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Bob.
I'm sorry, he's not available until Friday. How about this Friday?
I don't think that will work. I've already made plans to go out of tow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BOA 매일 영어. 오늘은 make an appointment, 예약하다, make plans, 계획하다, make decision, 결정하다, make가 들어간 구동사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